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함께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광과 은혜를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전심전력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영원한 천국과 주님께서 주실 영광에 고정한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와 이번 주 주말을 이용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참석한 한 영혼도 이뤄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재영 전도사님 입술의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복음의 말씀까지 주님께서 강건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성경 시편 51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 위에 보면 배경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부터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됐습니다. 이번 주 함께 교제할 공과 말씀 제목이 다윗의 범죄와 징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고 그리고 그 권세가 가장 강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평생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범죄한 사실도 중요하고 그의 징계받은 사실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회개했는지 그리고 징계를 받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한 종합적인 평가가 어떠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범죄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사실인데 이스라엘 역사뿐 아니라 인간 역사 가운데 가장 의로웠던 사람인 다윗이 범죄할 수 있다면 다른 말로 우리 역시 동일하게 범죄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하지만 다윗은 그 범죄와 징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종합적인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 역사 가운데 다윗과 같아서라는 말씀으로 다윗의 삶을 율법에 부합한 삶으로 인정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왕들이 범죄할 때 왜 율법을 따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너는 왜 다윗과 같지 않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 말씀은 다윗과 율법을 하나님이 거의 동일시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말씀에 완전히 부합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큰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종합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경고와 동시에 희망이 되는 겁니다. 즉 다윗 같은 사람도 범죄할 수 있다는 것은 나도 범죄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만 그러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의롭다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넘어질 줄 조심하라는 경고를 줌과 동시에 이미 넘어졌다고 생각해서 자포자기하는 사람한테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주는 그런 공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위로와 도전과 교훈을 주는 거죠. 이 다윗이 어떻게 죄를 깨닫게 됐는지, 그리고 죄를 깨달았을 때 어떻게 회개했는지, 그리고 그 회개하기 이전에 다윗은 범죄로 어떠한 징계 가운데 있었는지, 즉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기 이전에 이미 범죄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그 징계가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그리고 그 입술 가운데 시작이 돼 있었거든요. 그것이 또 후에 어떻게 삶 가운데서 징계로서 드러났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것일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감내하고 온전히 회개했을 때 다윗의 말년은 그 다윗의 범죄 이전에 비했을 때 결코 부족하지 않은 그러한 마무리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회복과 그리고 변화를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1편 1절 위에 보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이렇게 돼 있죠. 51편 전체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한 징계에 관한 시인데 이 51편이 다윗의 시라는 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가장 의로운 다윗이 이런 범죄를 함으로써 이런 징계를 받아야만 했다는 것. 사실 시편의 그 다윗이 쓴 시 중에 이 징계에 관한 시가 51편 말고도 39편이나 41편에 나와 있죠. 그 내용들을 보면 결국 다윗 역시 완전한 인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왕도 온전한 왕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는 10대 소년의 나이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라면 영원한 속죄가 필요가 없을 겁니다. 혹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10년 지나면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면 구원받고 10년까지만 죄를 속해 주시겠죠. 20년, 30년이 지나면 완전해진다고 할 때 하나님은 20년, 30년까지만 아마 용납해 주시고 그 이상은 안 하셨을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인간은 끝없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냐면 죽을 때까지죠. 그 죽을 때까지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죽을 때까지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실감하지 못할 때가 많죠. 호세아 성경을 보면 호세아라는 경건한 그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음란한 새 아들, 딸을 낳잖아요. 그 새 아이가 호세아의 친아이인가? 아니면 음행의 결과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호세아와 결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고멜이 음란한 죄를 지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새 아이를 두고 결국은 음란한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따라 나섰죠. 그리고 나중에 노예가 되었고 그 비참한 처지에 있는 고멜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3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포도 떡을 즐기고 또 다른 신을 섬길지라도 내가 죄를 사랑하니 너는 그 타인의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구속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멜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이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만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세상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고 주님과 한 몸이 된 우리이지만 주님과 결혼한 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지을 수 있고 그 음란한 행위를 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끝이었기 때문이에요. 호세아서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망이 있는 이유는 우리를 구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첫째로 다윗이 범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지만 또한 두 번째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기 때문에 범죄한 이후에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 긍휼을 붙잡았다는 거죠. 그리고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역시 범죄할 수 있다는 생각과 함께 자포자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인자와 긍휼을 주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은 1절과 2절에 나와 있죠.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좇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좇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다윗은 왕이니까 많은 번제를 드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이 끝이 없는 분이라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좇아서 또 자비를 좇아서 내 죄를 사해달라고 매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이지만 죄를 지은 후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인가를 1절 2절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은 태도가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 그걸 심상히 여기는 겁니다. 나만 죄 짓나? 다 죄 짓지? 뭐 나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누구도 이런 죄를 짓고 누구도 이런 죄를 짓던데 심상히 여기는 모습 혹은 그 죄를 달게 여기서 즐기는 모습이 있죠. 안 들키기 때문에 계속 그 죄를 은밀하게 혀 밑에 감춰놓고 빨면서 달게 여기는 그 사탕같이 여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것이 뱃속에 들어갔을 때 창자와 쓸개를 섞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를 합리화시키거나 혹은 그것을 즐기거나 심상히 여기는 태도는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죠. 합리화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죄에 대해서 합리화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었어요. 당시 고대 그 전제군주들이 많은 축첩을 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300명의 아내와 700명의 첩이 있었잖아요. 많은 처첩을 거느릴 수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혹 다윗이 자기의 신분을 이용해서 합리화시킬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은 그걸 가지고 또 부인하거나 반항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인 같은 경우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죄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께 저항했죠. 내가 지은 죄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더 큽니다 라면서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나가 그러셨을 때 나가는 걸 원하는 건 아니죠. 자, 그런데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아유 그래요 알았습니다 나가겠습니다 하고 나가버린 거죠. 애들한테 집 나가! 그랬더니 예 그럼 그렇게 알고 시키시는 대로 하고 집을 나가버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 태도도 합당치 않을 거예요. 또 이제 은폐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입회 때 자주 듣는 것처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한다 그랬죠. 자, 이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게 정답이라고 모든 사람이 잘 알고 있죠. 자,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라고 부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고백했다는 거죠.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행하는 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나단이 거기에 대해서 경고했을 때 이스라엘 역사 보면 왕 중에서 선지자의 경고, 제사장의 경고를 듣고 돌로 쳐 죽인 왕들이 있어요. 다윗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무릎 꿇었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고백한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여기 1절 윗부분에 보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그랬죠. 영장으로 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장이 찬양대 대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이것을 개인 일기장에 기록한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기만 이렇게 고백하고 일기장 덮어놓은 게 아니라 이것을 찬양대가 부르게 내주었다는 거죠. 찬양대는 공중예배에서 이 시편 51편을 노래한 겁니다. 근데 시편 51편의 내용이 울려 퍼질 때마다 다윗의 범죄가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공개적으로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것도 다윗이 살아 생전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윗인 것 같아요. 이것은 비밀 사기의 기록에 놓고 덮어버리는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윗은 죄를 고백했을 뿐 아니라 그 죄를 어떻게 인정하고 처리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자기뿐 아니라 범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시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자기를 반목 교사를 삼으라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왕이 있을까? 왕까지는 우리가 생각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신앙인이 얼마나 있을까? 참 놀랍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기 뒤에 보면 12절 13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은 죄인들이 주님을 떠난 죄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을 떠난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올까?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시편 51편에 담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가 울려 퍼질 때마다 이 다윗의 범죄를 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범죄를 되돌아보는 거고 그 범죄로 인해서 자기들이 잃어버린 것을 되짚어보는 거고 그 범죄가 어떻게 주님 앞에 처리될 수 있는지를 깨닫는 거고 그리고 그 범죄가 깨달아져서 죄에 대한 징계를 받고 회복되었을 때 얼마나 더 큰 영광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지를 51편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노래를 계속 부르는 가운데 정말 다윗 같은 범죄에 있던 사람들이 다윗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갔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보면 14절 15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주에서 나를 건지소서. 거기서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결국은 이러한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옴으로써 주님의 의가 높아지고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전파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18절 19절에 나온 것처럼 그렇게 주인의 은혜를 받은 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다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쁘게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이 다윗이 자기의 죄를 고백할 뿐 아니라 시로 만들어서 공중예배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많은 죄인들을 돌아가게 하고 싶었던 그뿐 아니라 결국은 우리들에게까지 다윗은 그러한 내용을 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 죄를 고백할 용기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떤 죄는 사실은 은밀하게 덮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 혹은 용기를 낸다 할지라도 뭐 어르신 한두 분에게 고백하고 비밀로 해주십시오 하고 싶은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모든 것들을 백성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고백하고 그에 대한 징계를 실제로 다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동일한 범죄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 1장에 나이 먹어서 늙었을 때 동료 아비삭을 신하들이 넣어주었지만 동침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죠. 끝까지 그러한 삶을 삶으로써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윗이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언제 깨달았는가를 보면 1절 위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의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 이 시를 지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오지 않았다면 다윗은 죄를 더 오랫동안 움켜쥐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혹은 고백하지 않고 숨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백하는가 혹은 돌이키는가를 보기 위해서 시간을 주셨죠. 음행한 이후에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나단이 왔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다윗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이 모든 것을 시작하신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지어도 교제가 없으면 죄를 깨닫기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은 개인 경건 생활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또 기도에 있어서 다윗을 따라간 사람이 없잖아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읽는 삶을 살았지만 어쩌면 범죄한 이후에도 그러한 것을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반복했을 수 있을 거예요. 범죄한 이후에도 성경을 읽고 혹은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는 안 깨달아지죠. 그 뒤에 보면 13절에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죄사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을 때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친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그전에는 가르치는데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입이 막히는 거죠. 찬송이 막히고 그 다음에 가르침이 막히고 전도가 막히고 모든 그 의로운 삶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깨닫게 해줬을 때 다윗은 회개했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교제 안에 있지 않으면 죄를 짓고도 돌이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제 안에서 말씀을 배울 때, 교제 안에서 기도할 때, 교제 안에서 서로 발을 씻겨줄 때, 그때 자기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혼자 생활해도 문제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깨닫게 해준 것은 사실은 벌받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한 게 아니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였죠. 교제의 목적도 그렇습니다.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교제하는 건 아니거든요. 교제의 목적은 발을 씻겨주는 거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를 드러냈고 하나님의 용서를 전파했고 그러나 뒤따르는 징계를 알려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다윗을 떠나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압살롬을 따랐지만 나단 선지자는 끝까지 그 다윗을 따랐습니다. 이 교제의 목적이라는 게 세워주기 위한 거라는 거죠. 이 교제가 없었다면 아마 다윗은 이것을 못 깨달았을 겁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죄를 깨달았을 때 다윗이 그때 쏟아낸 시가 시편 51편인데 이 51편 내용을 보면 그동안 다윗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징계를 받았을 때 다윗이 어떤 그 어려움이 있었는지 사실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한 이후에 그 다음에 육체적인 징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공중에게 즉 백주 대낮에 네 배나 더 많은 벌을 받게 하겠다라는 게 칼이 평생 다윗의 집을 떠나지 않겠다는 게 징계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것은 외형적인 거였고 사실은 범죄한 순간부터 다윗 마음속에는 징계가 시작됐어요. 어떤 징계들이었는지 몇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8절을 보면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물론 즐겁고 기쁜 소리는 복음이죠. 복음은 죄사함의 기쁜 소식입니다. 죄사함의 소식을 듣기 전에는 주께서 꺾으신 뼈라고 그랬잖아요. 다윗의 뼈가 이미 꺾였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오기 이전에 다윗은 범죄한 순간 이미 꺾어져 있었습니다. 뼈라는 건 가장 강한 부분인데 그게 꺾어졌다는 말은 범죄한 순간 그 사람이 이미 꺾어지고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뼈가 꺾어지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다윗의 그 심적인 고통이 이미 1년 이상 지속됐던 것 같아요. 어떤 고통이냐면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첫 번째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다윗에게 주어진 징계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라고 말한 것처럼 마음 자체가 정결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다라는 겁니다. 마음에 더러움이 끼는 거예요. 자기가 알거든요. 죄 지으면 깨끗한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래서 주님을 우러러볼 마음도 사라지고 형제자매를 우러러볼 마음도 사라지고 함께 교제할 마음도 사라지고 스스로 물러가고 싶은 마음, 위축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이고 더러운 사람이라는 마음이 제일 먼저 징계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1절에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쫓겨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교리적인 확신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 마음속에 교리적인 확신과는 별개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혹시 내가 주님 앞에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많은 경우 학생들이 구원 의심하는 가운데서 내가 그 주님 앞에 쫓겨날지 모르겠다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근본을 살펴보면 말씀은 알고 있는데 삶 속에 죄가 많이 끼다 보니까 그 말씀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거죠. 교리 별도로 자기 마음과 따로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많은 경우가 죄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배경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다윗은 사실 10대 나이에요.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버린 사울을 봤죠. 근데 그 사울은 악신이 들려가지고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신하들도 사울을 존경합니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주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 왕을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신하들이 사울 왕에게 직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신 떠나고 하나님이 부르신 악신이 지금 왕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뭐 왕은 누구 앞에서 그런 말 하느냐라고 외쳐야 되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가 있더라고요. 다윗을 불러가지고 수금을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를 떠나 하나님의 신이 다윗에게 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 불러드리라 했거든요. 그리고 내 앞에서 수금 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면 왕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는지를 그 10대 나이에 본 거예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이 됐겠죠. 그리고 마음의 경고가 됐을 거예요. 나도 기름 부음 받았는데 좋아할 수만 있는 건 아니다. 만일 그런 큰 책임을 받았다면 그 책임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의 징계도 더 크다라는 것을 사울을 보고 알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자기가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거든요. 도덕적으로는. 그러니까 굉장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신이 떠날 수도 있다라는. 근데 만약 하나님의 성신이 다윗을 떠나버리면 다윗은 사울보다 더 비참한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앞에 다윗이 쓴 시편들을 보면 그런 시들 있잖아요. 정말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그런 시들.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실까 하는 두려움을 가진 시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징계, 마음속에 주신 징계였다는 거죠. 그리고 또 뒤에 보면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그랬으니까 죄 지으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립니다. 구원받아서 마음속에 큰 기쁨과 소망이 있는데 죄를 짓는 순간 구원의 즐거움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른 말로 하면 자원하는 심령도 사라져버린 겁니다. 물러서게 되는 거죠. 다윗은 원래 그 전쟁할 때요, 주를 의뢰하여 적진을 달리고 담을 뛰어넘었던 사람이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걸 알았던 사람입니다. 물맷돌 다섯 개 가지고 골리앗을 능히 때려 부술 수 있다는 걸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범죄하고 나니까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져서 위축되고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기는데 그 일을 능력이 부족하지만 주님이 주신 일이니까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맡겼는데 제가 모자라서요. 근데 어떤 경우는 그게 겸손의 표현일 수 있지만 그게 두 번, 세 번, 네 번 자꾸 물러가면 그 배경에 혹시 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두 번 이제 권면을 해봅니다. 어떤 일들을 맡아달라고. 자, 그런데 거기에서 물러가는 경우, 뭐 겸손의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죄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으면 스스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죠.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면 피한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요. 죄를 가지고 적진에 나아갔을 때 법궤가 함께한다 할지라도 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러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깨닫게 해줍니다. 아, 드러나진 않았지만 혹 어떠한 것이 저 형제님을, 저 자매님을 사로잡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 경우는 이제 그 형제님에게 혹은 자매님에게 갈 일이 다른 분에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려면 그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보면 13절에 그러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그랬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있으면 말씀이 안 전해집니다. 그리고 가르치는 것도 안 돼요. 결과적으로 죄인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가를 우리가 알아보는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나를 통해 전도의 열매가 생기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도 주님께 쓰임받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영혼을 상담하는 경우 있잖아요. 상담인들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학생들을 놓고 상담을 하는데 물론 이제 상담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요즘 같은 경우는 상담을 통해서 구원받기가 아주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1년, 2년 지나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학생이 나타나지 않는다. 혹은 나의 분반의 학생이 1년, 2년이 지나도 바뀔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렇게 되면 교사로서 또는 상담인으로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무엇인가가 막혀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이 교사는, 그리스도인은 파이프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파이프가 숨금 파이프여야 된다. 그리고 막힌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유명한 그리스도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막힌 게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땅으로 내려오다가 중간에 걸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아마 그 자기가 주님을 경외하는 것만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을 경외하게 가르쳤는데 이 범죄한 이후 한 1년 이상의 시간 동안 그러한 역사가 많이 제한됐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주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다른 말로 하면 찬양이 막히는 거죠. 삶 가운데서 기쁨이 막히고 찬양이 막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간증이 막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죄로 인한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나단 선지자가 오기 전에 이미 다윗이 1년 이상을 체험을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범죄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있었을 때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했어야 될 건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자,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모든 걸 드러내고 하나님의 징계를 전했을 때 그때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이전에 회개했다면 아마 다윗이 일생 동안 그 많은 징계를 받는 것이 많이 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 이전에 만일 회개했다 그러면 물론 징계는 피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그러나 많이 줄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징계가 더 커진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많은 고통들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뭔가. 다윗으로 자기 죄를 토설하게 하려고. 토설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위에서 짓누르는 거죠. 진액이 마르고 화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토설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윗의 생애에 더 많은 징계가 왔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감사하게도 그 모든 징계를 다 감내를 했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자녀들 넷이 죽는 걸 봐야 했거든요. 죽을 때까지 자기 집안에 그 가족들 사이에 칼부림이 나는 걸 봐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생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징계를 전가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징계받고 있는 중이니까 너무너무 비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를 자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화풀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서 그 피난 생활할 때 많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특히 이제 심의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울의 피를 네가 흘림으로 인해서 이 벌을 받는다라고 막 티끌을 날리면서 죄를 뿌리면서 저주했어요. 그건 이제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그 징계받는 것 그 본질과는 다른 까닭없는 저주거든요. 다윗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분명히 심의를 그 제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분풀이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저주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징계를 온전히 감내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회복시켜준 내용은 여기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다. 결국은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사용하셨고 어떻게 죄를 회복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 13절 내용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신약에도 실패했고 징계받았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다시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 구절을 보면 개인적으로는 이제 베드로가 생각이 나죠. 신약 성경에서 가장 그 이름이 사도 열두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된 사람 사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의 그 제자들의 이름의 순위를 보면 가끔 순위가 바뀌어요.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막 바뀌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안 바뀝니다. 사복음서 내내 베드로는 수제자죠. 자, 그런데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저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세 번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주님의 제자라는 그런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해서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회복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동일하게 세 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본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제자들 앞에서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세 번의 고백을 하게 하셨고 공적으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주님께서 회복시켜줬습니다. 자, 그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있죠. 사도행전 3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으타가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의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됐습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 말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따지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게 뭐 1년 전, 2년 전도 아니고요. 따져보면 뭐 한 50일 전이잖아요. 두 달이 채 안 됐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사람이 두 달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죄 용서받으라고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말할 수 있다라는 게 답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고 이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을 본다 그러면 베드로가요 이 말할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를 그 상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역시 연약한 사람이었고 주님을 부인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역시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기를 주님이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러하였다라는 말을 정말 그분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려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죄인들을 정죄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죄에서 돌이키라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동병상련이거든요. 나도 그러한 사람이었고 그러나 주님의 회복함을 입었고 그래서 지금 이것을 너희에게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뿐이다. 여러분도 알지 못해서 그러하였다. 그러니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놀라운 것은 그런 베드로의 전도를 통해서 3천명이 구원받고 5천명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전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은 은혜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주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더 한층 성장하기 위해서 어쩌면 가시이지만 은혜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도 평생에 그 일만 없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 범죄를 했고 그것을 인정했고 징계를 받았고 회복이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기 때문에 나 역시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결국 그것은 다윗에게는 굉장히 큰 가시고 어떻게 보면 수치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맡겨졌을 때 더 큰 은혜로 지금까지 쓰임받고 있다는 거죠. 만약 다윗이 평생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윗을 모델로서는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아마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굉장한 고리감을 두고 바라봤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살인한 다윗이 주님께 용서받고 쓰임받을 수 있다면 가늠한 다윗이 주님께 용서받고 쓰임받을 수 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럼 아직 끝난 것은 아니거든요. 나에게도 다시 기회가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계속 징계로 알려주시는 것 그것은 돌아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라는 것은 나를 수치스럽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꺾으시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회복시켜주려고 하는 그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주님께서 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끝이 있고 한계가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회복된 걸 보고 베드로가 회복된 걸 보고 더 나아가서 죄인 중에 교수였던 사도 바울이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걸 본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정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시대 때 유혹이 너무나 많은 시대예요. 우리 학생들뿐 아니라 교사도 삶 가운데 많은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성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재물의 유혹을, 뇌물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그 명예의 유혹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유혹을 받고 두 번, 세 번, 네 번 이겨냈지만 어쩌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정말 잘한 점,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베드로가 정말 잘한 점,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다윗과 베드로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통해서 정말 그 더 한층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것을 숨기려고만 할 게 아니라 은폐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튕겨져 나가려고 할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혹은 또 교제를 통해서 정말 교회의 덕이 되는 만큼 간증하고 내놓는 가운데에서 서로 발을 씻겨줄 수 있다면 그리고 더 한층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도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범죄와 징계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시 시편 51편 18절 19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성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단에 드리리라. 주님의 사랑으로 징계의 끝에 회복되었다면 그 사람의 삶은 18절과 19절의 삶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 주님의 회복시켜준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 나은 제사를 그리고 더 나은 온전한 번제를 주님께 드리는 삶. 죄 용서받기 위해서 번제 드리란 말이 아니잖아요. 죄는 주님의 인자와 긍휼, 자비로 용서되는 거고 그렇게 인자와 긍휼로 자비로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로 험해지고 우리 가운데 많은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는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혹 실수한 일이 있다면 그로 인하여 자포자기하거나 혹은 강팍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주님이 내리시는 징계를 달게 받고 주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교사들의 삶 가운데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도와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혹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어려움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님들 계시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섭리대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